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마음껏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모여서 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좀 웃어라. 좀 함께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그런 모습이죠.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함께 마음껏 모여서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복된 가정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아주 편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너무 편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존재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쉽게 슬리퍼 끌고 와서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의를 갖추겠죠.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넬료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 즉 하나님을 대할 때의 그 모습과 그의 삶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처럼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배는 예배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넬료는 아주 매우 성실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집에 경건한 하인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고넬료의 영향입니다. 고넬료가 하인을 경건한 모습으로 대하니까 하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왜 대단한 성도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이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장교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 지금의 대통령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로마인들은 그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시절에 로마의 백부장이 황제를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민지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고 그 모습이 삶에도 그대로 뻗어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미 카터. 그가 재임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쁜 일정 중에도 주일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일정을 다 중단하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는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더 번성해 있죠. 침례교인이었는데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재만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 부부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남부 침례교회의 카터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를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미국 남부 침례교회의 집사로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세운 직분이지만은 집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므로 제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집사 직분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면서도 바쁜 일정이 있지만 뒤로 하고 주일에 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통령. 사람이 임명한 대통령직보다도 하나님께서 임명한 집사의 직분이 더 귀하게 여긴 그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용할 때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로 가서 교사를 했었죠. 아이들을 가르친 일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예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충분하죠. 이방인인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경건함으로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을 경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면은 스스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는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됩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말 조심을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그 앞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말을 조심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말씀을 할 때 90%가 전부 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아첨하는 자들이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말 함부로 했다가 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말 안 했겠죠. 예수님을 죽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그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그들을 멸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고 나라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19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비참한 생활,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 정말로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본인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집안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성경책에 엘리 제사장의 경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만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방치를 했었죠. 놀랍게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느라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느라 바쁜 나머지 아들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놀랍게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는 왕이어서 어쩌면은 전쟁을 수행하고 또 큰 그 대소사 일을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만약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치를 전수를 해주지 못하니까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이 되시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음에 일어날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윗대에 있던 선조들이 우리를 보면은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적어도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던 이 앞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분들 늘 새벽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늘 앞자리 아니면 뒷자리를 앉지 않고 늘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많이 다를까, 다른 세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어가야 할 위치에 있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앞자리로 앉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리셔야 합니다. 이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새벽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교회는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장로님들이 지금 시대의 장로님들을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지 않겠습니까? 장례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은 장례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수요 예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직자분들,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쩌면 장례집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권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앞에 믿음의 그 신실한 본을 보여주었던 목사님들이 지금의 목사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강대상을 지켜섰는데 지금 목사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부터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목회자나 선교사를 만나보면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그냥 키워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서 대화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가를 자녀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그냥 교회만 보내놓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더불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이 아, 저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저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지탱해 온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1620년에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을 세울 때에 그 집의 방향을 교회 쪽으로 하되 특별히 창문을 열면은 창문을 통해서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은 눈앞에 교회가 보이는 쪽으로 창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닦을 때는 교회로 모든 길이 교회로 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앞에 불렀던 찬송가 208장에 보면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말씀이 있죠. 교회와 가정은 같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넬료가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출중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정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죠. 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는 길목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즐거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갔던 빌립보 감옥에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수갑들이 다 풀어졌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갑이 풀리는 것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천사가 풀어준 겁니다. 그곳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두려웠습니다.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계속해서 식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까? 가족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네 가족도 그만큼 믿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하러 집에 가면은 할 수 있으면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워 계시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옆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할 때 덩달아서 그 어머니도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죠.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이 가족이 그토록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가족들이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구제하는데 이상하게도 구제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더 많이 또 채워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족들도 구제를 많이 하는 가족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마음을 좋게 쓰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남을 도와주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풍족해집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사돈인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유대 민족에게는 탈무드에 보면은 남이 땅을 사면은 춤을 추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은 기뻐서 춤을 추라는 겁니다. 좋아서.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 문화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고쳐야 할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가지면은 부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기부를 많이 하면은 부자라고 그럽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을 가족 부자라고 합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이웃과 담을 넘어서 이웃과 친척을 도와주면은 그는 동네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진짜로 큰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문화 덕분에 유니세프라든지 기아 대책이라든지 컴패션 이와 같은 단체에서 유대인들이 빠져버리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고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를 배웁니다. 쩨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이 있습니다. 이 쩨다카를 두고 가족들이 다 동전을 넣어서 큰 저금통인데 모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18개월이 되면은 이제 이 아이도 동참을 하게 만듭니다. 아빠 엄마가 동전을 지어주면은 그리고는 거기다 넣게 하죠. 넣으면은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재미가 있어서 엄마 더 줘 하면서 더 넣죠.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이성이 발달하면서 근데 아빠 이거는 왜 동전을 넣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그 순간 대답을 해주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라고 하셨어. 도와주라고 하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아,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구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체득을 하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기도하는 모습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들어가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싶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항상 기도하며 사시던 어머니가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을 이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굿나잇. 막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엄마가 아들의 손을 막내 넷째 손을 꼭 잡으면서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형님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 저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참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엄마가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한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은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다시 만날 거야. 근데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너와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굿바이라고 인사를 한 거야. 충격을 받은 막내 이 넷째가, 엄마, 저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엄마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그래 잘했다. 내 아들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눈을 감는 어머니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과 그 집에 있는 하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짜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못해서 또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왕 봉사하는 것 기쁨으로, 때로 짜증날 일도 있겠지만 그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 알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고 봉사를 할 때에 즐겨하고 기뻐하면서 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